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농촌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신년 주일 설교문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그 제목만 딱 들으면 특정 종교 공동체 그 내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이게 한 조직이 새해를 맞아서 스스로를 얼마나 냉철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한 공동체의 자기 성찰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를 돌아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질신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줄임말이라는데 되게 가벼운 새해 득담이죠.
네, 보통 신년 메시지에서 기대할 법한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찬 출발이죠. 뭐랄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종의 워밍업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맞아요. 질신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사회의 민멋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로 훅 넘어가요. 이 전환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이 설교의 아주 계산된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유쾌한 농담으로 청중을 무장해제시킨 뒤에 가장 아프고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민멋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민멋은 말 그대로 화장이나 꾸밈이 없는 본래 얼굴, 즉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그 감춰진 실체를 의미해요.
구체적인 사례들도 거침없이 언급하더군요. 뭐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것들이요.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지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정치인과 기업가를 향했던 그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서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신앙인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비판의 그 최종 목적지가 내부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비판은 외부로만 향하기 마련인데,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청중들의 저항감은 없었을까요? 그 전환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끌어 나가는지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구조를 사용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핵심 성경 구조를 제시하고 이 문장을 너희, 세상, 그리고 빛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해체해서 분석하거든요.
세 가지 키워드로요?
네.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외부 비판이 왜 자기 성찰로 이어져야만 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되죠.
흥미로운 구조네요. 외부 비판으로 시작해서 결국 자기 성찰로 돌아온다니, 그럼 그 성찰의 첫 단추가 바로 너희라는 키워드겠군요. 설교자가 말하는 너희, 즉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네,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이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의 맥락을 딱 가져와서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즉 신앙 공동체만을 명확하게 지칭한다고 설명해요.
특정 집단을 향한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거군요.
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 라고 처음부터 쐐기를 박는 거죠.
그렇게 대상을 한정하고 나니 메시지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너희의 현실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죠. 특히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뭐 젊은 세대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학 시대에 신의 존재를 믿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설교자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이 교리를 더잘알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죠.
와, 잠깐만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교리 문제가 아니라면요.
바로 신앙인들의 삶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하고 행동하지? 이런 비판과 조롱에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까발리는 거죠.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념을 살아내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부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지적인데요. 스스로의 치부를 그것도 공동체 전체 앞에서 드러내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적을 그냥 감정적인 호소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뼈아픈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데이터요?
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주요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낮다는 통계자료를 직접 제시해요.
아니, 보통 저런 불리한 데이터는 숨기거나 축소하기 마련인데 그걸 설교 시간에 모든 신도들 앞에서 공개했다고요?
그렇죠.
마치 기업 CEO가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 브랜드가 업계에서 신뢰도 꼴찌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내부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엄청난 충격 요법이죠. 그 목적은 분명해요. 외부의 비판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그걸 정면으로 마주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네.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하려는 의도예요. 이 처절한 자기인식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도 가능한 거니까요. 이 자기 비판은 그럼 어떤 해결책으로 이어지나요?
결국 정체성 회복으로 귀결돼요. 에베소서 5장 8-9절을 인용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구절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뭐냐고 물으면서 그 열매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라고 정의를 내려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열매들을 맺어내자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너희를 통해 공동체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했다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세상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누가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 이제 어디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정확해요. 설교자는 빛을 비춰야 할 장소가 예배당 아니라 뭐 신앙인들끼리 모이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세상 한복판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요.
세상 한복판?
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빛이다 라고 외치고 만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많은 종교나 신념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잖아요. 외부와 담을 쌓고 우리끼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그 신학적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해요.
아, 그 유명한 구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설교자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포인트를 짚어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교회나 신자가 아니라 세상, the world, 그 자체였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에 익숙할 텐데.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였다는 거군요. 와, 이건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관점인데요.
네, 패러다임을 바꾸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라면 그를 따르는 이들의 활동 무대 역시 당연히 세상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신자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가 종착역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이 거시적인 이야기를 또 자신의 공동체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냥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구호로 끝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농촌교회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우리 교회는?
네. 여기서 교회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요. 1950년 4월에 세워졌고 교회의 이니셜은 생명의 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공유해요. 그러면서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과연 그 이름값,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
아, 자문하는 거군요.
네. 지역사회에 생명의 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스스로에게 묻죠.
이건 비단 교회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멋진 비전 선언문을 액자에 걸어두지만 우리가 정말 창업 이념대로 우리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매일 묻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죠.
네. 심지어 교회의 공식 비전,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한다는 문구까지 소환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요.
결국 너희가 누구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너희가 서 있어야 할 세상이 바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네요. 누가 어디서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마지막 키워드 빛입니다. 빛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 빛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첫째,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바로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거죠.
단순히 어두운 걸 밝히는 것 이상의 훨씬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빛을 모든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비유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듯 빛이 있어야만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연결해서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설명하죠. 따라서 빛의 자녀인 신앙인들의 첫 번째 역결은 세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역할,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방 안 전체를 밝힌다는 비유요. 이처럼 신앙인들의 착한 행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 자칫하면 내 선행을 자랑하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나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하고 뽐내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설교자는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 목적을 분명히 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행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행위를 한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근원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빛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향 지시등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구절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으니 기왕 드러난 김에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연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명을 주고 진실을 드러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뭔가요?
마지막은 경고와 인도의 역할이에요. 이 부분은 현대적인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도로의 신호등, 바다의 등대, 공항의 관제탑을 예로 들죠.
아, 그것들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으면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거고, 등대가 없으면 배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거고, 관제탑의 신호를 무시하면 비행기는 추락하겠죠.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필수적인 안내자이자 경고등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또다시 자기 교회의 현실로 가져오더군요.
네.
교회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불빛과 건물 조명이 과연 이 지역 주인들에게 등대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요.
네, 이 대목에서 설교자의 자기 비판이 절정에 달해요. 만약 지역 주민들이 교회의 불빛을 보면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또 하나의 시끄러운 건물 조명으로만 여긴다면 그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슬프게 하는 존재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안슈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슬픈 아픔 혹은 서글픈 악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안슈악이?
네, 즉 희망의 상징이어야 할 십자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지역사회에 슬픔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뼈를 깎는 자기 비판인 셈이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빛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선언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질신행이라는 유쾌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날카로운 자기 성찰, 그리고 너희, 세상, 빛이라는 세 키워드를 통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 제시까지 2026년을 시작하는 한 공동체의 진지한 고민과 다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신앙을 당신의 머릿속이나 마음속 혹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네.
그것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당신이 발딛고 사는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십시오. 라는 강력한 요청이죠.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지를 단지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듯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 실천하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구성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공동체의 새해 다짐을 들여다봤는데 비단 그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기서 빛은 진실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며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다른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어둠을 밝히며 구성원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지금 제대로 켜져 있습니까?